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더 많은 지위나 능력을 자기가 갖추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삶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 그러한 시야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숫자 7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 반보섬에 갇혀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이 이제 주의 날이었죠. 7일째 되는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일곱 교회가 당하고 있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떤 환난, 도전,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죠.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가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도전하는 그런 세상과 맞서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완성의 때까지 그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맨 끝에 가는 21장과 22장은 이러한 싸움이 결국에는 누구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계획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맞서서 그 악한 세력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꺾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구약에 나타나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열재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이렇게 퍼부으시는 이유는 단지 주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거짓 신들에 맞서, 사실 거짓 신들에 맞서라는 표현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깨시는 어떤 이 작업들, 그게 바로 이제 열재앙의 핵심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당대에 있었던 그 열재앙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이나 그 소문을 들었던 홍해 사건의 소문을 들었던 애굽과 혹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를 주었지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그러한 열재앙과 홍해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들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심판과 어떤 그 형벌과 그리고 이 세계를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이렇게 무시무시하신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너 정신 차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시며 강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묘사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펴시는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대로 이제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의 어떤 마지막 때에 일곱 인을 떼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과정들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고,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조금 이제 곤란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을 유형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30년대 말에 그 초연이 됐던 7인으로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프란츠 슈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곡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돼서 열심히 이제 한 두 시간쯤 되는 그 곡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는 그 일곱 번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냐면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너로 나와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갑자기 이제 침묵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순차적인 어떤 그 순서로 이 사건들이 배열된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유형적으로 그 여러 이렇게 국면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 12장 1절에서 이제 6절의 내용과 이제 이어져 있는 내용이고, 12장 그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1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의미를 헤아려야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저희가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와 저희가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통해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행해지는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이 그 우리가 그 인을 뗄 때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의 응답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제 그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의 지금 시선이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그 하늘에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과 어린 양과 또 그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이 세상의 멸망, 심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들로 점점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가장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9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거나 적어도 파괴되는 것이 예견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응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핵심되는 그 물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란 이 땅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할 때 주셨던 그 언약궤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언약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며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인간에게 있는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으신 자비와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에 그 예견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이게 이제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맹수가 어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그 어떤 그 약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어떤 맹수나 혹은 그 동물을 공격하기 전에 그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그 힘을 주고 있을 때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부터 그 뜻을 바라시면 이제 우레와 지진과 우박의 형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멸절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예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내가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며 주먹을 꽉 쥐시는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위엄과 우리가 함께 이해되어야만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언급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우리가 종말론이 굉장히 좀 유치해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숫자들이나 여러 어떤 상징되는 것들을 어떤 그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파트는 606호에 살면 안 된다든지 저희 박 목사님 그 사시는 방이 606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 13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치하게 이런 이제 성경들을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뭐 붉은 용은 뭐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 종말론이 왜 유치해지고 왜 성경과 벗어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식의 강조는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작년에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님이 11월 달에 오신다, 뭐 10월 달에 오신다. 이런 얘기는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향이 있을 때 그런 얘기에 빠져드는가? 자기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자기의 관점을 성경보다 더 높일 때,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판단을 성경보다 높일 때, 항상, 그런 이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이제 종말론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해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3주 전에도 그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말의 내용을 개인에게 한 신자 개인이나 혹은 특 특정 시대를 살고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이해를 해버리면 이 성경 말씀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범위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좁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이러한 여러 그 심판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두 증인,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굴까요? 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청년부의 목사님이 세 분인데 두 증인밖에 없으니까 한 명은 이렇게 유다 같은 존재일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전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두 증인은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수룹바벨은 그 포로 귀환 시절에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총독이자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옛날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죽으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은 11장에 보면 이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이제 승천을 이렇게 시키시죠.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잖아요. 실제로 죽고 그러나 누가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교회에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고 바로 이제 그런 주제의 일종의 각각의 어떤 막이나 교향곡으로 치면 각각의 어떤 장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악의 근원, 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제 마리아를 포함한 구약의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이전의 교회를 지칭하는 이제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구약의 역사는 정말 해산의 역사입니다. 아이를 갖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 땅을 오시는가, 누가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 혹시 그 일곱 왕관의 얘기가 그 어디에서 있었는지 혹시 좀 이렇게 기억이 좀 이렇게 나십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어디서 있었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그 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모습인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뿔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영광의 존귀의 상징입니다. 어떤 권력의 상징이고 힘을 가지셨다,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일곱 눈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감찰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일 겁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1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자, 12장에 보니까 이 붉은 용, 여자를 대적하고, 나중에 이제 보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를 대적하는 바로 이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리고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린 양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패러디한, 따라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죠. 자, 4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이 보니까 이제 그 이 세상의 어떤 악과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에 어떤 악에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것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용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부름을 받아 그 어린 양의 사역을 이제 대리하는 두 증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증인을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죽지만 살아나서 이제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13장에 보면 이 용도 이렇게 두 존재를 이렇게 자기 증인으로 부립니다. 거기는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지금 패러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아주 근원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쇠로된 지팡이를 말합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그 시편에 나오는 철장으로 그 만국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4절에서 아까 이제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서 이제 용은 이제 그 사탄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인 이제 루시퍼를 의미하고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반역을 하여 그 사탄이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그 하는 이제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언약 공동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12별의 이제 관을 이렇게 쏠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 용이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그것을 바로 또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여자가 광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이 용은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이제 해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데 여기서의 광야는 시련의 장소라기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어떤 보호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11장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8절을 보시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성이 있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어떤 도시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특정한 도시라기보다도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도시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이기죠.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소돔은 뉴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 소돔은 이 애굽은 베이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곳은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평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부하여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거주지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도시에서 나와 이렇게 광야로 여자가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그 핵심으로부터 떠나서 그런 어떤 그 핍박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1261이라고 하는 것은 1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 한 달을 30일로 치면 1261은 약 그 42달, 그러니까 한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3년 반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뭐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시간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이것이 지칭하는 반은 무엇인가? 7년은 이제 완전 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시간은 곧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1261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다. 금방 지나간다. 아주 불같은 환난이 있지만 그 시간은 지나갈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하늘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이제 미가엘과 그 용이 이제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용이 미가엘과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위상에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이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9절입니다. 큰 용인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거주할 수 있고 그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세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협박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를 협박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존재가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은 그 자체로 어떤 본성이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악이 허상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의 개념, 이 죄악의 개념은 굉장히 인격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였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주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이렇게 딱 가지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칼빈하고 그 로마 카톨릭 쪽의 사돌레토라고 하는 이제 추기경하고 이제 편지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글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칼빈이 사도레토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 추기경을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은혜를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어떤 물질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성례에 참여를 하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 은혜를 획득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당신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거나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가 요즘 이제 박 목사님 영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좀 조심해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은혜라는 건 어떤 물질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올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개념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어서, 악이 물질처럼 있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악이 한 반으로 접혀. 그런데 다시 또 교회 와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시기하고 하면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다시 악이 자라나. 약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자매를 시기하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율성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너의 자유와 너의 선택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래,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래.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심판인 거죠. 선악과 자체가 먹으면 선악과가 무슨 독약인가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정말 무슨 뭐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나쁜 게 들어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된 건가요? 아니죠. 선악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행위, 이게 악인 거죠. 사탄은 원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들도 우리 사람처럼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면 그것이 바로 악이요, 사탄이요, 악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기원과 악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다가 사탄으로 이름 불린 그 우리 유명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교회에 그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면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기도 하고 애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1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여 서는 것. 예, 물론 이 내용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어떤 유신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세계를 향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는 성전이 있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음흉한 기운이 함께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면이 다 있죠.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늘은 어떤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과 바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특징, 악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 같아집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같이 됩니다. 자, 우리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물론 동물의 어떤 그 유비를, 동물의 상징을, 심상을 가져와서 주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 사자.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표현되는 가장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적이시란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개념으로서의 인간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야, 저 사람은 참 사람다워, 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에 그 인간답게, 그 사람답게의 기원은 누구에게서 기원하는가? 하나님에게 기원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야, 사람이 하나님답게 살아야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답게 살아야지, 예수님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서 목적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지위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위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했을 때 인간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궁극의 총화, 그 짐승의 궁극적인 모습,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이성 없는 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에 의하여 부림당하는 두 짐승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온갖 도시에서 너희를 욕보이고 너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준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주님의 길을 걷는 거다. 두 증인, 교회의 역할, 우리는 그 교회에 포함된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 뭔가 어떤 사망의 세력이나 어떤 거대한 영적 세력이 너희를 무너뜨릴까 봐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끝난 싸움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에 의하면 사탄의 음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이 요한계시록에 사탄이나 악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은 악에게, 사탄에게 노래를 할 권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분이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게 아니라 사탄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 그들은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붙잡아 놓으셨으니 그 승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답게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용이 부리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길을 걸어라. 두 증인의 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타자는 보이지 않고 진정한 타자이신, 진정한 너이신, 진정한 님이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너만 집중하는 것.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비전.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내 뜻대로만 해줘야만 되는 거, 그게 사탄인 겁니다. 그 길을 걷지 마라. 내주는 길을 가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길을 가라. 두 증인의 길을 가라.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완성이 이미 승리되었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